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모두 잘 보내셨지요? 11월 30일,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31일 남은 2024년을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우셔서 후회 없는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AWCA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담 편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0세의 텍사스 시민권자입니다. 작년에 은퇴를 하고 노후를 준비 중인데 선친들의 병력 때문에 저도 만성질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40만 불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월 3천 불이 넘는 인컴과 은행 자산 2만 불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700불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롱텀 케어 자격 여부, 메디케이드의 롱텀 케어 해수 여부, 또 집을 아들에게 명의 이전했을 때, 또 메디케이드 신탁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아, 예. 은퇴는 일찍 하셨는데 부모님들의 병력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 염려가 되겠지만은 이 신경과민이 걸리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모들이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다, 뭐 일찍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본인에게도 그런 유전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은.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소셜 시큐리티하고 뭐 펜션하고 해가지고 인컴이 3,000불이 있고요.
네.
또 부인이 소셜 시큐리티로 700불을 받고 계시는데 그래서 두 분이 합해서 3,700불의 인컴이 있고 은행의 자산이 2만 불 다 그랬죠. 그리고 4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40만 불짜리 집에는 몰기지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만성질환이 생기면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은 어느 스테이트나 마찬가지인데 개인의 인컴이 본인의 인컴이 2,879불 미만을 해야 되고 은행의 자산이 부부일 경우에 30불 미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컴이 오버가 되고 또 은행의 자산에 2만 불도 있고 이래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의 자격은 오버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오버되는 걸로 포기를 하지 말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프로그램을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본인이 그 롱텀 케어를 필요로 할 때 신청하는 거니까 지금 미리서 신청한 게 아니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컴이 오버되는 거는 밀러스 트러스트 펀드 또는 퀄리파이드 인컴 트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인컴이 오버된 사람들은 그 인컴을 트러스트에다가 페이를 하고 메디케이드에서 이제 트러스트 펀드에서 롱텀 케어를 페이해주는 대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 인컴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만 불 자산이 이제 3천 불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이때는 역시 텍사스에도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커뮤니티 스파우스에게 줄 수 있는 자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의 그 범위가 있어요. 미니멈 3만 1천 불에서 맥시멈 15만 7천 불까지를 커뮤니티에 있는 스파우스에게 주고 본인은 널싱홈으로 가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스파우스 리소스 얼라운스라고 CSRA라고 그러는데, 텍사스 메디케이드 CSRA를 구글해보면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비를 하시면 되니까, 일단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상황이 되면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밀러스 트러스트 펀드하고 CSRA하고 하면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널싱홈을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은, 널싱홈에 가시다가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메디케이드가 그동안 커버해 주는 것을 리커버리 합니다. 이때도 역시 부부 중에 한 분이 커뮤니티에서 살면서 그 집을 살고 있으면은 그 메디케이드 리커버리에서 제외됩니다. 부인이 집에서 살고 있는 한 메디케이드 리커버리에 해당이 안 되니까 염려 마르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메디케이드에서. 그러나 그때는 본인도 안 계시고 부인도 돌아가시고 그 우위를 남겨가지고 메디케이드가 가져가고 난 다음에 남는 재산은 자녀들 주는 걸로, 이렇게 셋업을 다 해놓으면은 사시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모두 염려해가지고 이분은 아들에게 집을 명의를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선 아들한테다가 집을 명의를 바꿔줘 버리게 되면은 바꿔준 그 시점부터 5년 동안은 메디케이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5년 백체크에 걸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를 일단 해주고 나면은 집은 아들 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아무 소유권도 없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애써서 젊어서 벌어서 장만해 놓은 집의 자산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뭘 기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아들한테 명예해 이전시켜주는 거는 보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노후가 돼서 자기 돈 다 떨어지고 돈이 더 필요하면은 그 집의 자산에 리버스 몰개지를 얻어가지고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로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오히려 상당히요. 그래서 집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는 일단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 신탁을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아들에게 집을 신탁해 놓으면은 메디케이드가 이제 본인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한테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받으려면 텍사스에 그 메디케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텍사스의 메디케이드 시스템은 STAR라고 부릅니다. STAR.
네.
State of Texas Access Reform이라고 그래가지고 STAR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기본 메디케이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관장해서 인포메이션도 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텍사스는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가 없습니다. 스타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가지고 메디케이드를, 그러니까 18세부터 64세 미만 사람들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키트, 스타 플러스, 스타 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메디케이드가 다 거기서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텍사스의 스타 전화번호가요. 800-252-8263.
네.
거기다 전화하면은 이 인포메이션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필요한 자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확인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신 집을 자녀들한테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과 또 함께 새롭게 이제 대두되는 게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제 내가 아팠을 때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명예 이전을 해주시는 문제라든가 또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내가 아팠을 때를 대비하시는 이런 게 있었을 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몸이 이제 불편하고 노후에 만성질환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자녀들이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예, 일일이 케어도 못 하고 또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자산 세이브 된 거, 자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텍사스의 시민권자로 계신 분의 상담 내용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답을 가능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01-862-1665 또는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나오셔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편지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80대 초반으로 미국 시민권과 이중 국적자인데 4년 전에 한국의 실버타운에 와서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살기가 괴로워서 다시 미국을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로 월 2,100불과 월 1,500불을 받고 있고 은행 자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두 사람이 다 만성질환이 심해서 미국에 가면 양로원에 가야 될 형편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필요한 참고사항을 알려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 일단 미국에서 수십 년 살다가 한국에 가가지고 살게 되면은 고교 가서 나머지 여성을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는데 가서 막상 살고 보면은 이질적인 사람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적응도 잘안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한답니다. 젊어서 한국에 세금도 안 내고 미국에서 살다가 늙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잘 살게 되니까 한국 혜택을 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들 하는 모양입니다. 그건
네.
상당히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갈 때 미국에서는 아무거나 입고 나가도 괜찮지만은 한국 가서는 옷 입는 것도 신경을 쓰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이들도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대우나 노인에 대한 조심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 풍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조금 안 그런가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노인을 동경하는 풍조가 좀 없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몇년 살고 보니까 오히려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다시 이제 오는데 이분들은 80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오면 널싱홈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국으로 여기 이민 가는 거가 실패입니다. 돌아와서도 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때문에 조금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올 경우에 모든 절차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어렵거나 그러면은 다시 한국에서 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80이 넘고 나면은요, 움직이고 뭐 이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건그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있는 장소에서 편안히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꼭 오시겠다고 그러면은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이는 한국에서 안 받고 있지만 소셜 시큐리티를 지금 한국에서 받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걸 다시 다 미국으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제 실버타운에서 오랫동안 살겠다고 할 때에는 미국 이민국에 한국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장기 체류 허가를 이민국을 통해서 다시 재입국 절차를 밟아가지고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오시면은 어느 주에, 어느 스테이트에 어디서 하는 주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변경을 하고 그 주소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이거가 적용이 될수 있도록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를 미국에서 다시 받겠다 그러면 미국의 뱅크 어카운트를 당장 오픈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그 한국에서 받고 있던 소셜시큐리티를 미국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면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메디케어 주소도 미국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대신 해줘야 되겠죠, 미국에서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를 미국에서 커버하도록 해보게 되면은, 서플멘탈 플랜, 세컨더리 보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서플멘탈 메디케어 플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메디케어가, 메디컬 커버리지가 완전해지도록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다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아마 많이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놓고 나면은 미국에 이제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결승험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 신청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국에 있을 때 만성질환을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만성질환에 대한 병력, 메디컬 레코드를 한국에서 전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때 영문으로 된 메디컬 레코드를 다 받아가지고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의 주치의를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메디컬 레코드를 전부 미국 주치의에게 입력을 해놓고 이 주치의로 하여금 메디컬 상황을 증명해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춰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과연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할 메디컬 상황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패스 신청을 하잖아요. 프리 애드미션 스크린인데 패스 허가를 받아야만이 재정적으로 파이낸셜이 엘리지블 하느냐 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파이낸셜 애플리케이션을 신청을 해서 이제 부르브가 되면은 그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고 널싱홈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컬 레코드를 다 가져와 가지고 미국의 주치의를 정해서 주치의로 하여금 메디컬 증명을 다 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갖춰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되면은 패스 신청을 하고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을 해서 메디케이드 허가가 되면은 신청을 하면서 이제 널싱홈, 어느 널싱홈을 갈 거냐 하는 걸 본인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 널싱홈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 정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쭉다 거쳐야 되는데 쉽질 않죠. 자녀들이 다 여기서 해주면은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은 본인이 한국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무작정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시민권자니까 올 수는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일단 오고 나면은 만약에 여기서 사전에 준비해 준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것을 본인들이 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역이민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나머지 노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본인이 정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필요하시잖아요. 널싱홈 가시려면.
네.
근데 이제 먼저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한동안 4년 동안 끊겨 있었는데 오셔서 메디케어를 회복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간단합니다.
네.
그 소셜시티 오피스에 가서
네.
소셜시티, 원래 이제 시민권자였으니까 시민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셜시티를 내 미국에 있는 은행구좌로 이해해달라고 주소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메디케어도 역시 메디케어 주소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메디케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엔롤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절차 해가지고 롱텀케어를 신청을 해서 받기까지 이런 경우에는 한 3, 4개월 걸립니다.
와, 많이 걸리네요.
네,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그 모든 해야 되는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딱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지요. 그런데
예.
이제 누가 도와주는 분이 안 계실 경우에는 부부께서 80이 넘은 나이에 이제 각자 스스로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제가 항상 상담할 때는요, 한국으로 여기민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러이란 점을 고려하고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늘 하는 농담이 잘못하면 태평양 가운데 써버립니다.
네.
이런 농담을 제가 하는데 아주 고생이 되죠. 그래서 잘 생각하고 한국을 역이민 가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에서 역이민 가고 오고 하는 그 상담 내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 이런 내용들을 함께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AWC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 상담 문의 전화는 201-862-166 65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에이더블리스와 함께하는 겨울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의학 영양학 임경아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겨울 네. 건강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죠?
오늘은 이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김장김치를 좀 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네. 김치가 이제 좋다는 거는 사실 세계적으로 네. 이제는 알려졌는데
그렇습니다.
김치가 네. 건강 기능성을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좋게 해주는 건지
네. 현재까지 김치 또 김치 유래의 그 유산균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포 실험서부터 동물 실험까지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간단히 항산화 작용 그리고 비만, 항비만 그리고 지질을 억제해주고요. 특히 이 유산균에 의해서 대장 건강이 증가되고 특히 이제 대장암이라든가 면역 기능을 높여서 면역이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뭐 오토 이뮨 디지즈라든가 뭐 아토피라든가 알러지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치 먹으면 네. 좀 짜잖아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네. 더 혈압이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요. 이 김치 섭취하고 고혈압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었을 때는 오히려 고혈압 발생하고는 상관 결과가 없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김치 속에 있는 나트륨 외에 다양한 비타민 또 파이토케미컬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산균하고 칼륨이 이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냥 우리가 숫자적으로 김치에 들어간 그 나트륨의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이 김치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나 그런 기능성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고혈압 발병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자주 먹는 가공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 또 이런 부분에 오히려 그 나트륨 함량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사실 조금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나트륨 1일 섭취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 뭐 1회 제공량이라고 한다면은 약 232mg 정도가 이제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공햄은 1회 제공량 같은 이제 1회 제공량당 1080mg이고요.
네.
그리고 라면은 1933mg입니다. 그래서
엄청.
내가 김치 때문에 이게 이제 소듐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런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장 김치 뭐 맛있게 담그는 법 또
네.
아니면 또 우리 김치 냉장고 많이 쓰시는데
네.
그런 거 없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일단 이제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주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그 원료인 뭐 배추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소금, 고춧가루, 무 요게 이제 발효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배추는 잘 고르셔야 되겠어요. 너무 연한 하면 이렇게 물러가지고 오래 먹을 수가 없고요. 그 너무 싱싱하다면 너무 이렇게 질기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속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노랗게 익어 있는 그리고 이제 겨울에 난 이 그 채소가 훨씬 더 달고 영양도 가득 차고 그리고 이제 발효하는 시기가 저온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편하게 지금은 뭐 김치 냉장고도 있어서 이런 최대한의 그런 부분들을 살리고 있지만 그래서 겨울에 김장을 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배추를 잘 고르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겉잎의 흰색하고 녹색의 그 대비가 아주 선명하게 또 줄기 흰 부분을 이렇게 눌렀을 때 단단한 싱싱한 게 좋겠고요. 배추가 또 너무 커도 고소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배추 하나당 2에서 3kg 정도 되는 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김치의 결정적으로 맛을 결정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천일염으로 건조 상태가 좋고 또 결정제가 고른 곳을 이용하신 게 좋겠고요. 또 태양초 고추를 이용하시면은 좋은데요. 약간 거칠다 그러면은 믹서기를 잠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온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또 이제 4도 이하 이렇게 유지됐었을 때 제일 맛있는 김치를 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치는 김치를 만드신 다음에 하루 이틀 이렇게 상온에 놔뒀다가 이제 냉장고에 넣을 텐데요. 사실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뭐 김치를 많이 담그지는 않기 때문에 그 김치를 담그는 그 통 자체가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지만 공기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겠고요. 위에 뭐 우거지라든가 뭐 그 종이 페이퍼나 뭐 이런 것들로 뭐 종이 호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밀폐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장김치가 겨울에 식사하실 때마다 뭐 짠 것도 있고 양념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강상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뭐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중요한 그 레시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맛있는 배추김치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와 있는 김치를 사셔서 드시기도 하겠지만 내가 한 번쯤 만들어 보겠다. 근데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만든 데이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절인 배추 100g당 고춧가루가 4.5g, 마늘이 2g. 이 표준을 이것만 가지고 정해놓고 김치를 담그면은 굉장히 맛있는 영양이 좋은 그런 이제 김치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담글 때 많이 담글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소가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양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고 무도 채도 썰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다 넣고 믹서기에 갈아버려요. 무도 넣고 뭐 고춧가루, 양념, 뭐 젓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넣고 다 갈아서 그냥 이게 그 절인 다음에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그 우리가 이제 김치 종류도 많이 있을 텐데요. 늘 이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김치 종류를 살펴보면은 일단 무김치가 아마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인 무에다가 고춧가루, 그 다진 마늘, 생강, 쪽파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요. 이 무를 고춧가루에 버무린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제 강원도나 북한식의 이제 그 김치 담그는 방법인데요. 겨울에는 뭐 명태라든가 서걸이나 그러니까 생선 같은 걸 넣어가지고 김치를 하면 굉장히 맛있는 생선 김치가 될 수가 있어요. 호박 김치라는 게 있어요. 늙은 호박에다가 여기다가 명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양념이 필요 없는데요. 요거는 오랫동안 놔뒀다가 이제 봄에 이제 꺼내서 이제 항아리에 꺼내서 먹는 김치 김치인데요. 이 호박이랑 이 생선이랑 넣어서 같이 끓이면 그렇게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선 김치를 먹게 되면 사실 김치에 없는 단백질이라든가 또 이렇게 발효되면서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찌개를 끓여도 맛있는 김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집에서도 함께 쉽게 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